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공산주의 철학자였던 로저 거로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거로디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의 전 생애가 인간이란 누구나 언제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누구나 언제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믿고 알았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언제든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것은 내 인생의 뭐 커리어를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서 새롭게 정착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산다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새로워진 시각을 갖고 또 차원이 넓어지고 높아진 그런 의식을 갖고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새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 출발은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화평이라는 예수님의 부활 세계로 들어가서 또 거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세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록 공산주의 철학으로 무장된 철학자였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우리와 같은 예수 추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부딪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위험이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회피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내가 싫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은 돌아서 가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것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자기 내면의 벽을, 자아의 벽을 깨고 나와야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장애물도 없고 미래에 대한 투신도 없는 그런 삶에는 결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조차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내 인생은 편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 누구나의 삶은 다 만만치 않고 그리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이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리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새 안목이 열리고 또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 미래가 열리긴커녕 내가 여태까지 고수하려고 하고 내가 여태까지 자랑하려고 했던 자신의 옳음, 자신의 선함, 이 늪에서 빠져 살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때는 인간의 선함이라든지 인간의 옳음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라는 응답만 요청될 뿐입니다. 이 예라는 대답 안에 내 삶을 직면해야 하고 내가 새롭게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33장 앞선 그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역사를 살폈습니다. 야곱의 태도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죠? 에서 앞에서 완전히 나는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 축복을 받아주십시오. 즉 자기가 20여 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쟁취했던 그 장자권과 축복권, 이것을 내가 형한테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에게 악으로 대하던 선으로 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본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에서에게 다가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겐 무엇이 중요했냐면 형과의 화해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동기와 힘은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얻게 된 야곱의 내적인 됨됨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얍복강에서의 승리는 물론 야곱 자신의 이 승리는 야곱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죠. 야곱이 아무리 힘들게 싸웠다 한들 이러한 내적인 됨됨이를 가질 수 있게 한 분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뒤에 본문을 보았는데 그 앞에 본문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합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서의 손에 가차없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던 가족들,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야곱의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한다. 이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최근에 무슨 뭐 해병대 그 훈련 받는다고 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 이용해서 이제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바다에서 뭐 훈련 받고 또 물놀이 하고 하다가 다섯 명이 전부 다 익사해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앞에 그 부모의 정말 오열하는 그 모습, 정말 바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통곡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심금이 울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가족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정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이 비극이 임박하였음을 야곱이 의식했을 때 얼마나 떨렸고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여기서 야곱은 가족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어떻게 이 떨리는 현실을 벗어나서 어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야곱의 집안 배경을 좀 살펴야 합니다. 야곱은 인류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 이후로 3대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정에서 자랐죠. 우리가 혹 간혹 나는 4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한 거죠. 야곱의 신앙을 능가할 수 있는 거죠. 수치로 따진다면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일어났던 많은 그런 하나님과 경험했던 사건들을 듣고 또 듣고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사건을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장 많이 들었겠죠. 뭐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는 뭐 이야기로서 많이 퍼져나가고 또 알려지기도 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온전히 구전 문화 시대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말로 전해지고 들려지는 것이 교육의 가장 귀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싶은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죠? 단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죠?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와 수많은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들이라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네 자손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라도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사건 이후로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그런 아들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그 이삭을 살려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 차원을 넘어선 방식이죠. 부활하여서라도 미래에 언젠가 약속하신 씨 그리고 후손 이것이 번성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까지 다 포함한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막 드리려던 그런 모리아산에서도 다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야곱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언제 들려졌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라반 집으로 도주하기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후손을 많이 둘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났습니다. 라반의 집을 가던 중에 베델에 머물 때에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또 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너의 자손이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얍복강에 왔을 때, 얍복강으로 왔을 때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딱 상기된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다시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얍복강에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모리아산에서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삭이 또 자기에게 들려준 약속이기도 하죠. 이 집안의 신앙에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뼈대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고 있는 야곱이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가, 실제로 믿는가에 대해서 실전 시험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자기 가족들이 에서의 칼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죽음의 칼 앞에 이 자식들과 아내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생각해야 했죠. 자기 가족들이 에서의 손에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을 다시 살리셔서 분명히 모래와 같은 후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었죠.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뭐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과 이렇게 같이 조합이 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시조들로서 하나님의 큰 백성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부활신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방식과 목적을 아는 그 언약의 지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야곱 강의 첫 시간부터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그 흐름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조명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사용하셨죠? 큰 백성을 이루는 조상들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조상 없는 후손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일반적으로 그냥 다들 그런 거지 자연의 이치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인 백성들이 무수하게 늘어나게 하는 시작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손에 자기 가족들을 맡기면 맡기리라 이런 태도로 담대하게 나섰던 것이죠. 인간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방식이 있다 이것을 믿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번성케 하시리라 이것도 믿음의 안목이 더 열림으로써 확신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살아났던 방법은 무엇이었죠? 에서가 그들을 해치고 위협하기는커녕 환영하고 우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약해서 정말 형님을 이제 세일 땅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내 부하들을 붙여줄게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었죠. 에서가 정말 많은 환대를 하고 그걸 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눈에 아,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이게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자들과 같은 가족들인 것입니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이 모리아산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닌 아들로 다시 되돌아온 것과 같이 야곱의 이 가족들도 얍복강에서 뭐 에서가 위협을 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칼이 반쯤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살았고 이런 위경을 통해서 산 뭐 그 살았거나 아니면 에서가 이렇게 환영하고 우대해서 살았거나 어쨌든 살아서 돌아온 그 가족들은 야곱에게는 다시 되돌아온 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죽을 뻔한 그 사고의 경험을 살짝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한 번은 하이웨이를 질주를 하고 있는데 한 80마일이니까 120km, 130km 이렇게 되죠. 근데 이 3차선 도로였는데 어떤 그 잠깐의 그 미스로 말미암아 이 자동차가 3차선을 막 누비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 그 괴성이 나죠. 그 괴성을 내면서 막 괴음을 내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묘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차들이 없어서 정말 가까스로 살아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저를 이렇게 꼬집게 되고 이렇게 만지게 되고 옆에 제 아내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더듬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살아있는 게 신기해서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어서 또 자꾸 이렇게 만지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때 저 사람 잘하면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불특정 소수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정 다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만 예. 근데 정말 이것이 내가 정말 위기 속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나 그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살아난 사람 모두 다는 정신치료를 일단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큰 충격인 것이죠.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모두 되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으로 가득한 이 한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을 벗고 장차 어떤 미래의 새 몸을 입고 그리고 부활의 그 축복을 입는 미래를 바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서 예전에 생각했던 나는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서 온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 세계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현재를 살면서 더욱더 그 사랑이 풍성해질 새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 현재와 새 미래는 이어져 있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생뚱맞게 달라진 그런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부활의 신앙 그 모습이 더욱더 풍성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이 예전의 나, 예전에 생각했던 나의 방식, 아니, 살아왔던 나의 방식, 예전에 생각했던 나의 그 사고 방식,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선인들이 많이 모여도 예수의 부활 공동체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분명해져야 하고 이것이 체득되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체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나는 쓸모없는 자로구나, 이거는 무엇을 해도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심히 깨닫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기 아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언약의 말씀에 신뢰하고 맡겨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적인 신뢰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려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삶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신뢰 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은 내게 붙었던 것들, 내게 어태치되어 있던 것들, 이것들을 떼어내는, 디태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 속에는 자연적으로 함께 붙어서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그런데 붙어있는 것들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있을수록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정말 그 좋은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또는 싫어하는 대상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안정감을 주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대상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의 자부심과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어태치되어 있는 것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중에 붙어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겉으로 말씀하셨다가 제가 다른 거 얘기하면 무안하실 테니까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죠. 특별히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게 어태치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생애 중간에 만났지만 결혼이라는 신비적인 그 연합의 원리 속에서 영적인으로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태치되어 있는, 같이 붙어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뭐 하나 실수하면 막 아내 얼굴이 막 빨개졌다가 막 노래졌다가 막 하얘졌다가 이런 것이죠. 자기 안정감을 주지 못하니까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식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선언하셔야 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가족도 떼어버려야 한다, 떼어버려야 한다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내가 떼어버렸을 때 내 가족의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까지, 그 뒷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울 정도로까지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살아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아들 그냥 계속 그 아들이고, 예전에 그 부모 계속 그 부모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모 탓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부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그런데 계속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현재를 맞이하고 새 미래를 같이 꿈꾸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의 인생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숨어있는 존재,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안정감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보면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라도 내가 안정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 결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만 나를 싫어하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창피한 것, 그런 것들 다 묻어놓고 감추고 살죠. 그리고 내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런 지식이 쌓이면,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면, 누구 덕을 보게 되면 하는 다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서 내 자신이 좀 덕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자치장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뭐 홈페이지를 하고 그러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개인적으로 뭐 홈페이지를 치장하고 그러고 하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거기다가 글을 올리고 또 사진도 올려놓고 왜 그럴까요? 나 괜찮지? 내 생각 이렇게 글로 써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옳지? 이런 투로 저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제가 꼬여서 그런 걸까요? 뭐 친구 맺기, 뭐 트위터 팔로워라 그러나요? 트위터에서도 뭐죠? 페이스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옛날에 싸이월드 다 마찬가지죠. 건전하게 뭔가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자기 자랑입니다. 나 괜찮지?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몇 가지 글 더 해놓고 사진 붙여놓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기 안정감을 누리려고. 인터넷에 들어갈 때는 행복한 겁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 있어도 댓글로 그냥 오니까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양태 아닙니까? 거기서 또 우리는 또 좋다고 또 읽어보고 또 뭐 옳소 아니면 뭐 당신은 틀렸다 또 반박하고 뭐 기성용 SNS 그 비밀 계정에서 왔다 갔다 한 글이 왜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지루한 일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나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빈약하다고 나는 약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투신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봉사와 일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100% 다 쓰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일로부터 떼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이죠. 자신과의 화해. 자신을 떼어내고 자신을 다시 얻어야만 진정한 나로서 부활의 피조 인간으로서 새로운 현재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의 유명한 말씀 뭐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 인간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좀 지나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 것이 되는 것을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분명히 굳건히 더욱더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화해의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신을 떼어내야 될까요? 자기를 치장하는데 애쓰고 있는 자기를 다 떼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홈페이지에 뭐 2시간 정도 소요하셨다면 이제는 1시간 정도만 하세요. 반으로 자르시고 또 어느 때 또 도전이 오면 또 30분으로 줄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줄여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옳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포기하라라는 말입니다. 90년대에 스티븐 코비가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죠. 그 책을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고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공감받기 위해서 그 쏟아놓은 에너지와 시간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힘이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그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신앙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다 버린다고 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투신을 하면서 살아도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이럴 터인데 아직도 우리가 자기의 신념과 철학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려는 개인간의 본성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누구를 향한, 타인을 향한, 사회를 향한 비판과 정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많이 안 한 사람 치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못마땅하고 다 틀렸고 다 이거는 고쳐야 될 것이고 뜯어 고쳐야 되고 이거는 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 그냥 그렇게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사회를 향한 비판 많습니다. 뭐 뉴스에 뭐 비도덕적인 뭐 어떤 얘기 나오면 자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공동체에도 뭐 정치인들을 향해도 뭐 요즘은 대통령을 향해서도 뭐 걷잡을 수 없는 비판이 많이 많이 무수하게 퍼져나오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품위를 우리의 전체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나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는 큰 막대한 인간성의 잠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엄청난 피곤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엄청나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잃고 다시 받는 가운데 진정한 화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려받은 존재들, 다시 살아난 존재들, 다시 발견된 존재들로서 하나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체득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수였던 두 부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도 따로 믿었고 이방인도 따로 믿었습니다. 지역이 다르니까요. 따로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제까지는 저들이 원수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원수였다고 할지라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2장 18절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강조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써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목해진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누림으로써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감을 얻는 존재들이라는 것, 이 순서가 바뀌지 말자라고 부탁드렸죠. 자, 우리가 뭐가 잘 되고 뭐가 더 뭐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협동이 되고 하면 그것이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감격 속에서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 더욱더 환히 열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혼동스럽지 않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본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만일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유업은 그냥 멀리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공동체가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면 큰 유업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새 미래를 열어주고 새 미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잃었던 것을 다시 얻게 합니다. 야곱은 얍복강에서 가족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입니다. 다시 얻는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새 화목의 부활세계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지금 막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아가게 해주셨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이 찬양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과 또 가족과 원수되었던 에서도 모두 잃었다가 다시 새롭게 얻게 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서도 다시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신앙을 체험하시고 더 깊은 화목 속에서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앞으로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